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는 18절, 19절에 놀라운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히려 우리의 완전한 변화까지도 가져올 것을 기대하자고 격려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말씀은 그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키우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 역사에 오고 또 가는 육신의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가장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모습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진 내면의 모습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하는 감격의 약속을 가졌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은 미움과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랑도 연애하는 남녀처럼 잠시 잠깐 불탔다가 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언약을 소유한 이상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불탈 뿐만 아니라 일순간이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짓된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처럼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사랑은 바울의 사랑의 헌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사랑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 각자가 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믿음과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되고 의논된 것으로 이런 원리에서 이해한다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영원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엄청난 원리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구속받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은 증거를 주고 있음을 듣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도구는 도구라고 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베드로 사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에 두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어야 그 신뢰와 기대가 결코 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불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 즉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또는 기술이나 돈에나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결국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둠으로 영원토록 믿음과 소망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말씀의 반복 같은 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가르침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대부분 생명을 가졌지만 그것은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생명을 움티우는 대신에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씌인 복음은 어떤 환경의 사람 속에 심겨지든지 그것은 썩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몇십 년이 지나고서야 발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죠. 저주받은 것 같은 썩은 시궁창 같은 곳에서 천국에 씌인 복음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싹을 틔우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본래 여기 300번지에서 시작을 했죠. 아마 300번지에 종사하는 여자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들은 말씀들이 그 심령에 심겨졌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생명이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 씨앗이 흙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한다면 그 씨는 생명의 능력을 움티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생명을 가진 씨는 흙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까지 비유를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부분 식물의 씨앗은 오랜 기간 심겨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지만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진 천국의 씨앗은 반드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비유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뿌릴새 드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드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여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드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각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결실의 문제는 전적으로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천국의 씨는 생명을 가진 씨에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우리의 삶의 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썩을 수 없는 영원과 영광의 씨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이 모두 옥토 같은 토양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의 말씀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이후의 사람 그대로를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올 한 해도 가을을 맞고 있지만 봄에 연녹색으로 힘있게 올라와서 짙은 초록에 왕성한 생명력을 뽐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던 한 해 살이들은 어느새 노란 잎을 떨구며 힘없는 모습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박도 역시 한 해 살이죠.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름에 달고 맛있는 붉은 속내를 우리에게 선사하던 수박도 지금은 그 줄기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인생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푸르름을 좀 더 오래 유지해 보려고 온갖 수술과 관리를 해보지만 아무리 찬란한 꽃의 영광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 해 살이 식물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해 살이 식물입니다. 특히 사철 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풀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는 찬란한 영광도 기껏해야 한여름 피고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풀꽃에 비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요. 그 청년의 때는 잠시 피는 꽃의 시기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결코 그 아름다움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다본 영국의 서정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plendor in the Grass라고 하는 이걸 우리말로는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낭만적으로 번역은 했지만 원문적인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워드워즈는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영감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그런 나름대로 짐작을 해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중간에서부터 한번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서러워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으소서. 초원의 빛이여 빛날 때 그대 영광의 영광빛을 얻으소서. 이렇게 인생의 영화의 순간을 잃지 말고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워드워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푸르렀던 날과 영광을 입었던 순간을 분주함으로 보내버린 것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다 보니까 그 좋은 때를 그냥 언제 간지도 모르게 보내버렸다. 대개 나이든 어머니들이 하는 고백들 아닙니까? 사실 죄를 가진 에덴 이후의 인생이란 우리의 원하는 만큼 영광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주지 않고 싱싱한 푸르름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청춘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노래로 달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영광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약속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다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새해새도록 변함없는 영광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25절이죠.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새세토록 있는 말씀을 각자의 생명에 심음으로써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쓰러져가는 풀잎의 서글픈 모습을 보는 가을날에도 여러분들은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영원한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답변에 질문하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한순간에 꽃피었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귀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영광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가 되는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움티워서 영혼을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유일하게 죄를 가진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영광을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세토록 존재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을 살고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으로 가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게 되면 삶의 길이에만 변화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 자체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각박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삶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대범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워하고 저주하던 삶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대신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남을 저주하며 산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런 당부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에덴을 쫓겨나와 에덴의 동쪽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최초의 자식은 같은 형제를 시기하고 죽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움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대대에 전달되어서 이 땅에 끊임없이 피를 부르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끊임없이 도발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주스러운 미움의 끈에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 희생의 피를 순종함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한 결코 깨끗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마귀 사탄의 저주의 수하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미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죄의 종에서 비로소 의의 종, 평화의 종, 생명의 종,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저주와 슬픔과 미움에서 자유한다는 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모션을 취합니다. 형제간에도 특히 명절에도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좋은 척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랑의 모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르렀다는 게 뭡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반드시 그 부모의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보다도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예수도의 제자된 모습은 뭐냐?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사도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두려운 경계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스한 것입니다. 사랑처럼 따스한 것은 없죠. 좀 더 사랑하게 되면 뜨겁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순간적인 사랑을 불태움으로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트 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로 번트 아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불타 없어질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연료이기 때문이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바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에고이즘,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육끼리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경우 요즘 혈육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멸망할 가련한 영혼들을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사랑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련한 세상들에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랑의 행위라는 것. 이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므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자신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는 1세기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드러남으로써 교회의 교호에 다운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충분히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되어서 옆에 같은 형제 자매로 거듭난 하늘의 가족들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또한 뜨겁게 권면하고 복음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하늘에까지 상달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넘치도록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